재미와 지식의 오디오라이프 팝빵
가장 깊고 시끄러운 사드리그 토크 사드축구왕입니다. 저희 이제 목소리가 적당한 볼륨으로 잘 들리는지 체크를 안 하고 있네요. 아, 그래요? 오늘은 저랑 김현민 기자 둘이 하는데요. 부버지님 인사하시죠.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저랑 부버지님의 이제 볼륨 밸런스가 좀 적당히 맞는다? 그러면 이제 예상 얘기를 쭉 가보겠습니다. 원래 요즘 3명이 하기로 하고, 사실 3명이 다 한 게 지난주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장영훈님이 지난주 미리 말씀하셨는데 결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주간 결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은?
네. 뭐, 필드에서 하시는 일이랑 다 업무 조정이 돼서 이걸 하시는 건데, 이번에 필드에서 하는 일은 그 발렌시아 유소년 팀이 K리그에서 주최하는 한국 유소년 대회에 초청받아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제 발렌시아 유소년 팀이 하면 또 장영훈 코치가 일을 해야 되니까 붙어 다니면서 이번 주, 다음 주 이제 못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제가 미리 말씀 못 드리고 말 나온 김에 처음 드리는 건데, 그래서 아마 다음 주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뭐 다른 저희 회사 사정이랑 이렇게 겹쳐가지고 아마 그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장영훈 코치가 가 있는 그 K리그 팀들
왔어.
왜?
쉴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뭐 착취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돈 드립니다.
네. 네.
그 K리그 유소년 대회는 저희가 따로 이제 저희 회사 기사의 형태로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월 1일이고요. 생방송과 동시에 저녁 8시 좀 넘은 시간부터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사대축구왕은 풋볼리스트 유튜브, 이 볼리TV에서 현재 생방송 보고 계시죠? 여기서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영상 다시 보기는 볼리TV 멤버십 가입자들께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듣기 팟캐스트로 오디오로 들으실 수 있는데, 팟빵과 오디오 클립 두 가지 서비스를 통해서 다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한준님이라도 이렇게 하시는데 뭐 저희 자주 물어보세요. 이 방송뿐 아니라 다른 방송에서도.
아, 그래요?
한준님을 저희가 뭐라는 거냐, 왜 안 나오냐 이러는데, 아, 그냥 사정이 각자 안 맞아서 이제 못 나오게 됐습니다. 네. 부버지님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뭐 당연히 뭐 그냥 축구로 지내셨겠지만.
그렇죠. 네. 네. 지금은 더 그렇죠. 왜냐면 쉴 때도 잡지를 써야 되니까.
아, 네.
예, 그래서 제가 오펜하이머도 못 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지금 머리가 굳어가지고. 예, 오늘 운전하면서 오는데도 어디를 지나갔는지를 잘 인식을 못하겠더라고요.
위험한데?
그러니까요.
네, 빨리 쉬셔야 지금 됩니다.
오펜하이머를 호펜하이머라고 할 뻔했어요.
호펜하임이랑 겹친 거죠.
그렇죠. 예, 호펜하이머면은 이제 호펜하임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뜻 아닐까?
뭐가요?
오펜하이머란 이름이?
아, 오펜하이머.
오펜하임 뭐 이런 류의 지명이 오스트리아나 독일 어디면 있는 거 아닐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로버트 줄리어스 오펜하이머는 유대인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네. 유대인이죠. 아, 그리고 심지어 뭐 오펜하임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러면 오펜하임 사람이
맞겠네요. 네. 네. 오펜하이머 등장 인물. 네.
실제 그 이름이 그러니까 뭐 어느 산 밑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 아니면 직업도 있고 또 이제 기독교에서 따온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그런 식이죠. 네. 그 세 개가 제일 많죠. 직업 뭐 스미스, 네. 블랙 스미스. 그렇죠. 네. 뭐 드링크워터 뭐 이런 거. 오펜하이머 등장인물만 60명이 넘는다는 이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닉네임이 BJ 클린스만인 게 또 눈에 띄는데.
뭐 BJ 클린스만 맞죠.
저는 이제 BJ라고 하기에는 이제 라이브를 안 하니까, 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인플루언서. 그 인스타 셀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오펜하이머 등장인물 진짜 많긴 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가능한 백인 남자 배우들을 진짜 빡빡 긁어서 썼거든요. 무슨 한국 사극이나 이런 것처럼.
예.
그래가지고 진짜 조그만 배역에도 유명한 애가 나와요. 유명한 배우가 나와요. 그래서 저 레미말렉처럼 생겼는데, 에이 아니겠지, 겨우 저런 배역 레미말렉 맞고. 아, 저거 데인드안처럼 생겼는데, 에이 거의 단역인데 무슨 데인드안이야 맞고.
그렇군요.
그 예전 저는 못 알아봤는데 그 게리 올드먼이 분장 잔뜩하고 나와가지고.
아, 그래요? 게리 올드먼도 나와요?
처칠 때랑 같은 분장을 하고 이번에 트루먼을 해요. 처칠 때랑 비슷한 분장을 하고. 근데 전 처칠을 안 봐가지고 몰랐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목소리 들은 사람, 또 처칠 분장했던 걸 본 사람들은 게리 올드먼인데 게리 올드먼 맞고 뭐 이런 식입니다. 네, 그래서 배우가 진짜 미칠 듯이 많이 나오는 그런 영화죠. 부버지 이 채널에 나오면 편안해 보여서 정말 보기 좋아요 라고 감사합니다. 그게 제가 자부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좀 우리 프로그램의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현민 기자가 제일 그나마 편하게 하고 싶은 얘기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예. 맞장구도 제가 뭐 잘 치는 편이라 생각하고 그 그래서 좀 편하게 많이 축구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나. 전문성 있는 방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유로파 조추첨 포트 3까지 열렸다고 하셨는데 유로파 조추첨은 조금 이따가 자료 볼 거고요. 그럼 이 시점에서 오늘 어떤 얘기를 할 건지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저희 뭐 챔피언스 리그 조편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얘기가 끝날 때쯤이면 유로파 리그 조편성이 다 나왔을 것 같아서 그거는 라이브로 보면서 나오자마자 바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2부로 가서 세리에에서 이미 영입이 거의 끝났는데 좀 주목할 만한 팀들 한 두 팀 골라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상위권의 인테르, 승격팀 제누아 두 팀의 이적 시장이 어땠는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인테르는 오늘도 마법을 하나 부렸어요. 다비 클라선이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공짜로 데려간다는 시기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아 그게 그거였군요. 그 인테르가 원래는 그 지금 운돈벨레 연결돼 있잖아요. 네네. 그 운돈벨레가 그 오케이 사인을 했다. 인테르가 이제 자기 임대만 불러주면 바로 갈 거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단서가 붙었거든요. 다만 인테르는 한 명 더 추가적으로 보고 있는 우선순위가 있다.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 운돈벨레 임대로 갈 것이다. 그래서 운돈벨레는 그걸 기다리고 있다고 했는데 운돈벨레 결국 예, 그렇죠. 바람 맞았네요.
운돈벨레는 뭐 콩테가 감독일 때부터 인테르와 연결이 자주 되지만 정말 인연이 닿을 듯 닿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 얘기 좀 더 자세히 해볼 거고 근데 분데스리가에서 이전 전승을 하고 있는 프라이부르크와 볼프스부르크에 대해서 얘기를 시간이 좀 괜찮으면 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네. 뭐 이전 전승 팀들 얘기를 좀 하면서 예 근데 네. 이제 우니온하고 바이언하고 이제 레버쿠젠하고
이미 했으니까
그건 그냥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서 지난 네. 방송 때 좀 했으니까 예 그러면서 프라이부르크와 볼프스부르크는 거면 과연 잘 나갈 것인가 아니면은 이게 그냥 잠깐 그냥 초반 반짝일 것인가
예, 네.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적 시장의 현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뭐 저희 방송 컨셉이나 여러모로 사실은 이적 시장 얘기를 이 시점에서 길게 하는 게 별로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팟캐스트로 들으신 분들한테는 시의성 면에서 좀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이적 시장 얘기를 이제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이제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대신에 좀 생동감 있는 얘기를 했으니까 네. 재미가 있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하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잘 합니다.
뽑았네요.
네, 제노와 재밌는
얘기 많이 했죠. 이번에 굉장히 잘 보낸 팀이라고 생각했었던지라.
그렇죠. 네.
이 정도 선수들이 그리고 좀 그런 팀 중에 하나가 갈라타사라이가 있죠.
아, 갈라타사라이 이번에 챔스 조추첨 된 거 보고. 에 뭐 갈라타사라이 따위 코펜하겐 갈라타사라이 3, 4위지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멤버 구성이
은근 거기다가 더 놀라운 게 사실 그 멤버 구성에서 가장 리스크가 큰 게 이카르디거든요.
네.
근데 그 이카르디가 계속 골 넣고 있어요.
아니요, 이카르디는 예. 이렇게 가서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계속 골 넣고 있어가지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야 지에시 좌자하
네,
그리고 공격에 이카르디 메르턴스
네.
뭐 이것만 해도 이 네 명만 봐도 일단 어디 상위권 팀 구성이거든요. 예. 그렇게
거기다가 뭐 이제 앙헬리뉴도 있고.
그쵸,
앙헬리뉴도 지금 잘하고 있죠.
앙헬리뉴가 왜 거길 갔냐 이거야. 아니 라이프치히가 챔스에서 잘하고 그럴 때도 거의 윙백 에이스였던 앤데.
저도 그거 왜 호펜하임이 영입을 안 한 건지 모르겠어요. 호펜하임에서 잘했는데.
네. 채팅에서 민초님께서 이적 시장 오늘까지인데 9월 2일 7시까지다.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9월 2일 자정까지. 그러니까 9월 1일에서 2일로 넘어간 자정까지고 한국 시간으로는 2일 오전 7시까지고요. 지금 시점에서 12시간이 채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막바지라서 아마 방송하고 있는 도중에도 오피를 막 터져 나올 수 있고요. 그럼 그걸 제가 다뤄드리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자, 가보죠. 오늘은 저희 그래픽을 막 세세하게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개발 써가지고 이렇게 띄워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얘기, 챔피언스 리그 조편성입니다. 챔피언스 리그 조편성이 어제 끝났고요. 네. 그리고 유로파 리그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는 오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조편성에서 뭐 사실 죽음의 조가 어디냐 이런 얘기는 이미 딴 데서도 많이 했고
그렇죠.
누구나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절대적으로 F조입니다.
네.
네. 심지어 F조는 뭐랄까 B뿔에서 A 정도만 모여 있고 압도적인 A뿔이 없다는 면에서도 더욱 죽음의 조인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파리 생제르맹이 A뿔이 되어줘야죠.
그렇죠. 그런 팀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네, 현재까지의 그 경기력을 놓고 보면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그렇죠. 그리고 보르시아 도르트문트, 포트 2에서 거의 뭐 레알, 아스날, 맨유 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강한 팀의 축에 속하는 팀이고.
아, 그래도 포트 2 팀들 중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도르트문트가 조금 약해 보이는 게 맞죠.
조금.
예, 뭐 라이프치히보다도 더 이번 시즌 전력은 안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건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3번과 4번이었죠.
그렇죠.
왜냐면은 3번에서 이제 가장 피해야 될 팀이 AC 밀란과 라치오였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한 팀을 뽑으라고 하면 AC 밀란인 거거든요.
챔스 경험치란 측면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건 심지어 뭐 지난 시즌도 4강. 갔으니까 근데 바로 그 지뢰를 밟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4번 포트에서도
진짜 이 팀이 왜 여기서 싶은 팀이 많지만 뉴캐슬이 제일 그랬는데
뭐 그 저는 뉴캐슬하고 우니온 베를린이 가장 까다로운 팀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전 소시에다드도 끼워줘야 되지 않나 싶었는데 지금 초반 성적이 안 좋거든요. 지금 3경기 연속 무승부여서 아직 승리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현 시점만 놓고 보면 뉴캐슬과 우니온을 가장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뉴캐슬이 어쨌건 조금 더 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딱 지뢰가 두 개가 빵빵 터지면서 죽음의 조가 됐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거 네. 죽음의 조는 1번, 2번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3번, 4번이 결정합니다. 왜냐면은 그렇죠. 1번, 2번은 다 그래도 어느 정도 강팀들이기 때문에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전력도 전력이지만 얼마나 이 팀이 화려한가 이런 걸 가지고 또 죽음의 조를 많이 얘기하는 건데 이 팀이 매치 붙었을 때 얼마나 화려해지는가 그런 측면에서는 진짜 뉴캐슬이 뭐 사우디 자본의 팀이다 보니까 굉장했거든요. 돈도 이제 어떤 선수단 총 이적료 합 이런 걸로도 압도하는 4번 포트고 그 뉴캐슬이랑 밀란이 한 주에 들어갔다는 게 사기가 됐죠. 네, 사실 밀란과 뉴캐슬이 한 주에 들어간다는 거는 이탈리아와 잉글랜드를 피하는 거기 때문에 죽음의 조 시나리오에서 1번 포트에서 뭐 약팀 아니고 강팀이 온다 그러면 파리 생제르맹 아니면 바이에른 뮌헨이 왔을 때 죽음의 조가 되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나리오에는 한국 선수가 거의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이강인이 들어가게 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죽음의 조가 될 걸로 예상을 했던 게 1포트에서 바이에른 뮌헨, 2포트에서 레알 마드리드, 3포트에서 AC 밀란, 4포트에서 뉴캐슬.
저도 그랬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딱 어느 정도 전통성도 있고
각도 최강이죠. 네. 그러니까 포트 2에 왜 있어? 포트 2는 다 세지만 그중에서 네. 포트 2에 왜 있어 싶은 건 레알이었거든요.
그냥 뭐 포트 1에 이제 맨시티가 가면은 뭐 강하게 될 수도 있지만 맨시티가 가게 되면 뉴캐슬을 만날 수 있게 되니까 네네. 물론 뭐 거기서도 이제 우니온이 오게 되면은 그나마 강하지만 그래도 우니온보다는 뉴캐슬이 전통적인 부분까지 따지면은 우니온은 사실 뭐 진짜 계속 하브리그에 있던 팀이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미친 듯이 계속 성적을 내고 있는 거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게 현재 전력을 김현민 기자가 아니까 좀 더 전문적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우니온 뉴캐슬 놓고 보면은 당연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2, 3, 4가 레알, 밀란, 뉴캐슬이면 이제 1은 독일 아니면 프랑스 팀이 와야 죽음의 조가 되는 거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중에 프랑스 팀이 오면서 이렇게 됐고요. 레알은 제가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기침을 가끔 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레알은 포트 1에 유로파리그 우승팀과 자국리그 우승팀이 들어가면서 포트 2로 밀리고 말았습니다.
아, 우승을 못해서 그렇긴 하죠.
그렇죠.
예, 네. 왜냐하면은 그 이제는 포트 1이 그래서 이번 포트가 더 화려해요. 최근 들어서
네.
포트 1을 그 각 리그 우승팀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 그래서 이제 포트 1에서도 맨 위가 이제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인 맨시티 그리고 그 다음이 유로파리그 우승팀인 세비야 그리고 그 다음이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맨시티가 했으니까 그 다음 라리가 이 순서대로 가죠. 그래서 이제 LADBJ인 페이노트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네.
예.
그렇다 보니까 포트 1이 약간 리그별 분배가 되는 시기 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덜 화려한 면이 있어요. 말씀하신 그 페이노르트가 들어간 조 보면 페이노르트, 아틀레티코, 라치오, 셀틱 여기는 뭐 셀틱 한국 선수가 3명이나 있으니까 셀틱 입장에서는 물론 셀틱이 포트 4고 포트 4에서도 약한 편이라서 뭐 어느 조에 들어가도 문제지만 그나마 다른 조에 들어갔으면 이변의 가능성이 1%인데 여기는 그래도 10%는 된다? 이 정도로 좀 제일 해볼 만한 조가 아닌가. 페이노르트가 들어오고 라츠오가 들어왔으면 그렇지 않나 싶긴 합니다.
저는 근데 뭐 그렇게 만만한 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물론 셀틱 입장에서 네. 만만한 조라는 건 그렇죠. 존재하진 않죠.
네. 네. 특히 페이노르트 같은 경우도 어쨌건 지난 시즌 슬롯 감독 밑에서 우승도 차지하고 상당히 경기력도 좋았던 팀이었고 라치오도 어쨌건 보강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 지금 급하게.
아 예, 급하게. 예. 지금 막판에 귀행두지가 오면서
예,
마침내 그렇죠. 좀 부족했던 그 예. 떡대도 있고 공도 차는 애.
밀링코비치 네. 사비치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선수를
그렇죠.
연결한 거죠.
그 역할이 필요하다 보니까 뭐 가마다와 루이스 알베르트를 동시에 쓴다든지 이런 식의 좀 사이즈 작은 선택을 하지 않고 베시노를 초반에 좀 쓰면서 해봤는데 베시노는 그냥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벨치노는 사실 축구 자체를 잘하는 선수는 아니죠.
네, 뭐 열심히 하다가 가끔 뭐, 골도 많이 넣는 것도 아닌데 임팩트 있는 골을 가끔
몸으로 축구하는 선수잖아요. 네. 몸으로. 그래서 그냥 우당탕탕 들어가가지고 헤딩으로 쑤셔 받거나 막 딱 그런
네, 그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물론 뭐 그러니까 롤 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은 할 수 있지만은 그냥 딱 이제 중앙에서 몸싸움 해주면서 들어가서 가끔씩 골 넣고 그리고 이제 보디가드하는 그런 거는 곧잘 하지만은 그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베시노가 그 교체 선수로서 가치가 있는 이유가 이 선수는 그러니까 아주 잘 짜여진 전술에서 정확히 움직인다기보다는 약간 양 팀 다 전술이 좀 뭉개졌을 때 그런 상황에서 좀 우당탕탕하면서 이득을 볼 때 좀 가치 있는 선수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는 건 뭡니까? 사리볼이랑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 잘 맞는 선수는 아니다.
셀틱은 어렵다라고 봅니다. 셀틱은 거기다가 지금 그러니까 브랜던 로저스 감독 와가지고 잘할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은 도리어 포스테코글루 감독 이전에 로저스 때가 더 성적이 좋았어요. 승점이 더 높았거든요. 그래서 잘할 줄 알았는데 엄청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리그컵에서 조기 광탈했지. 그러고 그 다음 리그 경기에서 또 무승부 거뒀지. 예, 심지어 주축들 다 잡았어요. 한 명도 안 거기가 좋다 한 명 나갔죠. 좋다 한 명만 나가고 다 잡았거든요.
후라시가 안 나간 것부터가.
그러니까요. 그 마에다도 나갈 줄 알았는데 마에다도 잡았고 다 잡았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예,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셀틱은 조 편성은 떠나서 스스로가
예,
뭐 요 몇 년 셀틱 중에서도 센 셀틱이 아니라서 여기서부터 그 자신들의 부진한 상황부터 빠져나와야 한다 이런 얘기 되겠고요.
영입도 괜찮겠는데.
네. 자, 죽음의 주는 누구나 말할 수 있지만 돌풍의 팀은 이제 김현민만 말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돌풍의 팀을 지목해 주신다면 이 팀 좀 눈여겨봐라. 니들은 얘가 광탈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닐 수도 있단다. 이런 팀 있습니까?
그러니까 돌풍을 일으키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팀이요?
네.
딱히 안 보이는데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좀 어느 정도 아 그래도 그나마 얘기한다면 PSV의 인터벤?
아, PSV.
네, 왜냐면은 저기 줘도 의외로 조금 아스널 제외하고는 다 비슷비슷한데 랑스는 이번 시즌 초반에 굉장히 안 좋고 예, 세비야도 조금은 리스크가 있는 물론 지난 시즌보다 이번 시즌 훨씬 강해졌어요. 세비야가 아,
강해졌어요?
예, 지난 시즌보다는 왜냐면 지난 시즌 전반기 때 그때 완전히 그건 뭐 센터백도 없는 팀이었잖아요.
아,
센터백 없어가지고 미드필더 내려가지고 쓰던 팀이었는데 그때 다들 그래서 몬치 단장 미친 거 아니냐고 왜 센터백 영입 안 하냐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로익 바데 영입해가지고 살아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로파리그에서 우승해가지고 챔피언스 리그 나오게 된 거잖아요. 사실 안 그랬으면 세비야는 유럽 대항전도 못 나가는 성적이었죠. 지난 시즌. 예, 그러니까 워낙 지난 시즌이 바닥이었으니까 나아졌다라고 하지만은 요새 라리가 팀들이 확실히 전력 보강이 좀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런 거 고려하면 PSV 에인토벤이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예.
에인토벤이 강하다라는 점도 있지만 비조의 구도를 볼 때 세비야와 네. 랑스를 누를 가능성이 충분하다.
뭐 그러니까 노려볼 수 있다 정도로 보이고 나머지는 저는 조금 그래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포트 1, 2가 갈 것이다?
예, 그러니까 A조도 바이언하고 맨유가 갈 가능성이 높고 물론 그러니까 갈라타사라이가 진짜 화려하죠. 보강을 잘했다라고 했잖아요. 보강을 정말 잘하긴 했는데 그래서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바이언과 맨유를 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유로파 리그와 이제 그 터키 리그 우승이 튀르키 리그 우승에 조금 집중해야 되지 않나 싶긴 하고. 예, 그리고 또 이제 C조도 물론 우니온 베를린이 돌풍을 저는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두 경기 연속 그 분데스리가 4대 승리도 했고.
그래서 지금 레알이래. 바이언도 두 경기 다 대승을 했는데 바이언보다 앞서서 1위죠.
그렇죠. 네. 예, 골득실에서 1위를 현재 달리고
있는 2라운드 현재입니다.
네. 예, 우니온 베를린이긴 한데 그래도 나폴리와 레알 마드리드를 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지 않나. 나폴리가 지금 초반에 생각보다 굉장히 잘해주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김민재가 떠난 자리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거기 영입이 조금 제대로 되지가 않아서 예 갑자기 이름 기억 안 나는데
나탕이요.
예 나탕 예 로탕으로 자꾸 기억이 나가지고 예 그 나탕이 원래 그러니까 스타일은 김민재와 매우 유사하지만은. 실제 그 유럽에서의 많은 평가가 그랬어요. 스타일은 김민재와 딱 진짜 복부처럼 비슷한데 문제는 어려서 실수가 많다. 근데 실수 많은 김민재? 이거 위험하거든요.
아, 그럼요.
예, 왜냐면 김민재 선수는 약간 리스크를 지고 수비를 하는 유형이에요. 우파메카노랑 조금 유사점이 있는 거죠, 그런 거에서. 근데 김민재는 그거를 엄청난 실력으로 실수로 하지 않으면서 그런 리스크 있는 수비들을 하는 건데.
그렇죠.
나탕은 아직 뭐 경험이 거의 없는 어린 선수다 보니까 실수들이 많고,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발목을 잡을 위험성이 있는 건데, 예, 어쨌건 나폴리 현재까지는 잘 해주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딱 그 자리 제외하고는 도리어 다른 자리는 강해졌어요, 나폴리가.
다른 자리를 이탈을 다 막고,
그렇죠.
영입을
그 영입했으니까요.
조금이라도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강해진 거죠. 네. 예.
아, 저기 아마 로사노가 지금 오피셜이 났나? 로사노 한 명 나가는 것 같은데, 로사노는 나가는 게 타격이 아니고 대체자가 영입이 됐기 때문에. 누구 영입했더라? 아무튼 로사노 대신에 쓸 오른쪽 윙어와 공미를 다 볼 수 있는 애를 하나 영입을 했는데.
예, 린드슬램.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예, 프랑크푸르트 선수를 영입을 했고.
되게 괜찮아요. 잘해요.
미드필더. 미드필더를 한두 명 영입을 했고.
다만 이제 린스트램은 정말 마무리가 기복이 장난이 아닙니다.
로사노. 그거 로사노인데.
아, 근데 로사노보다는 축구를 더 영리하게 잘해요.
아, 네네. 예.
로사노. 그리고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뛰어요.
아.
압박 이런 거 예술입니다.
가르시아 미디볼.
예.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마무리가 삘 받은 날은 진짜 아무도 막기 힘들 정도로 끝내주는데, 못하는 날은 골문 앞에서도 놓쳐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UEFA 슈퍼컵. 사실 걔가 초반에 넣어줬으면은 그때 잘했거든요. 예, 린드스트램이 잘하기는 했는데 잘해서 앞에서 똥볼. 그래서 그때 만약에 초반에 그때 린드스트램이 조금 했으면은 그랬으면 앞설 수도 있었어요.
프랑크푸르트에서 왔나요?
네.
네. 프랑크푸르트 영광의 멤버들이 프랑크푸르트가 이렇게 비싸게 팔질 않아가지고 세리아로 많이 왔습니다. 네. 네. 뭐 저기 유벤투스에 계속 오니까 코스티치인가? 이름 코스티치가 맞나? 네, 코스티치 이것도 좀 한 발 먼저 와 있었지. 이번에 네. 프리로 풀린 은디카랑 가마다도 네. 다 로마랑 라치오 두 로마 팀으로 갔지. 프랑크푸르트 애들이 좀 많이 오네요. 네. 여튼 그렇고. 그래서 나폴리는 약해지지 않았다. 네. 루디 가르시아의 축구가 그 스팔레티의 축구보다 보기에 좀 덜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좀 빠른 공격 전개 때문에 더 시원시원한 면도 있을 수 있고 실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우니온 베를린은 지금 보누치 영입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어떤 의미에서 보누치가 키를 잡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누치가 잘해준다면은 그러면 이제 우니온의 후방 빌드업에 이제 마지막 방점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우니온을 한층 더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한층 더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네네네.
원래 그 역할을 크노에가 맡았었거든요. 근데 크노에도 사실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선수긴
로빈
했어요.
로빈 크노에요?
예. 그 역할을 그러니까 크노에가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좌우에 이제 디오그 레이테와 두키가 뛰었죠.
네.
예. 그래서 두키가 정말 잘하고 디오그 레이테도 잘하거든요. 근데 로빈 크노에가 가장 그래도 3백 중에서는 아쉬운 손가락 하면은 이제 로빈 크노에였는데, 물론 우니온이 여기까지 올라온 데 있어서 정말 큰 역할을 했어요. 로빈 크노에가 진짜 분데스리가 처음 승격했을 때부터 쭉 끌고 와주긴 했지만은, 근데 이제 보누치가 그 역할을 잘해준다면은, 그래서 셋의 조합이 정말 잘 맞아떨어진다면은 우니온은 그러면은 더 한층 더 강해질 거긴 하지만은, 만약에 뭐 보누치가 이제 이미 지난 시즌에 내려왔었는데 그런 상태로 그러다가 아름다운 벤치행이 됐는데 그걸 또 이제 못 찾고 내가 스타인데 막 이러면서
그렇죠.
네. 네, 그러면 팀 분위기를 망칠 수도 있는 거죠.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보누치는 또 감독한테 들이받았던 전력도 있고 네. 제 만만한 성격은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니라는 입장이면서 저라면은 보누치 영입을 안 했을 겁니다.
독일인답군요. 물론 당신 독일인이 아니지만 아무튼 채팅에서 또 손흥민 없어서 안 볼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손흥민 없지만 이번 챔스는 한국 선수가 역대 최다일걸요? 숫자로는?
그렇죠.
왜냐하면 셀틱 한 팀에 3명이기 때문에 5명입니다. 그 선수들 중심으로 제가 얘기를 하고 있진 않지만 김민재, 이강인, 오현규, 권혁규, 양현준 5명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레버쿠젠은 이번 시즌 정말 기대가 되죠.
네.
한의원님도 유로파 우승하겠는데 이러더라고요.
레버쿠젠. 네,
제가 그니까 하도
여기 있는 팀은 아니지만.
네, 제가 하도 이제 레버쿠젠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한의원님도 레버쿠젠 경기를 보셨다고 하면서.
경기력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딱 보고 나서 이거 유로파리그 우승하겠는데 분데스리가 우승도 하겠는데 이러시다 그래서
짜임새가 굉장해요.
아 그래서 아 분데스리가 우승은 좀 그렇고 근데 현 시점에서 가장 경기력이 좋은 팀은 레버쿠젠이 맞다라고 얘기도 했죠.
분데스리가 우승에 대해서는 뭐 거의 이제 이적 시장 얘기할 때 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레버쿠젠이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바이언이 실족을 해줘야 되죠.
그렇죠.
네. 그럴 가능성을 구단이 이제 투헬의 투징징을 다 들어줘가면서 최대한 막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그러니까 많이 줄어들었어요.
사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따 얘기할 게 먼저 나오게 되니까 하지 않는 게 낫겠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다른 조를 보면요. 아직 얘기 안 한 조. D조가 벤피카, 인테르, 레드불 짤츠부르크, 레알 소시에다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여기는 모르겠다. 다들 올라갈 수도 있고 누구든 떨어질 그렇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딱 D조랑 F조가 가장 예측하기가 힘든 조예요. 그나마 그래도 레드불 잘츠부르크가 가장 힘들어 보이긴 하죠. 하지만 저 잘츠부르크도 항상 어쨌건 고춧가루는 잘 뿌리거든요. 네. 매번.
얘가 터졌네? 이런 애가 나올 수 있거든요. 저 팀은. 네. 늘 그럴 확률이 꽤 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G조, 맨시티, 라이프치히, 츠르베나 지베즈다, 즉 레드스타 베오그라드, 그리고 영보이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시티가 꿀조에 걸렸다라는 반응이 좀 많긴 합니다만 뭐 물론 조 1위가 유력하고 진짜 미친듯이 실족해도 조 2위는 하겠지만 라이프치히가 그렇다고 해서 뭐 맨시티에 비해서 아주 무리거나 그런 팀은 아닙니다.
네. 그냥 여기가 가장 2강 2약 구도가 뚜렷한 곳
그렇죠.
중에 하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A조와 함께. 예.
그리고 H조가 바르셀로나, 포르트, 샤흐타르, 엔트워프인데 여기는 약간 솔직히 말하면 사약 같은 느낌인데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바르셀로나가 두 시즌 연속 조별리그 광탈이었잖아요. 네. 이래도 못 올라갈래? 약간 그러니까, 좀 이렇게 네. 그러니까, 헷갈린 느낌?
제 말 비슷한 얘기인데 1포트 2포트의 바르셀로나 포르투가 가장 신뢰가 안 간다? 3, 4의 샤우타르랑 엔터프가 센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도 포르투는 얼떨결에 타렘이 남았으니까 뭐 예. 만약에 타렘이까지 떠났으면 정말 위험했을 텐데
네, 메우디 타레미가 밀란 이적을 추진하고 있었고 거의 되는 줄 알았는데 에이전트 피니 뭐니 이런 문제 때문에 막판에 빠그라졌죠. 그렇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리그 우승도 했고 뭐 사실인데 이번 여름은 진짜로 끌어다 쓸 미래 자산조차도 없었는지 진짜로 보강이 거의 안 되긴 했잖아요. 그래서 작년 전력보다 뭐 강해진 게 없고 오히려 약해졌으면 약해졌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확실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리가에서나 뭐 챔스에서나
그나마 뭐 칸셀루를 막판에 임대로 데려오네 거의 뭐 확정적인 얘기가 나왔었다 그것도 빠그라졌다는 얘기들이 나오죠.
네, 제가 라리가 경기를 초반에 안 봤는데 오리올 로메로는 저 팀의 피보트로서 기능을 하고 있나? 왜 웃죠? 실링이 어차피 한계가 명확한 거
그렇죠. 애당초 그랬죠. 그러니까 아니 솔직히 말하면 바르셀로나 그 오피셜 영상 그거 최악이었잖아요.
아 그 대충 찍은 거?
그거 진짜 그럴 거면 찍지 말지.
내 폰으로 찍은 거 같아.
그러니까 그냥 사진 올리지. 그거는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고향에 돌아왔다인데.
네. 그게 뭐지? 뭐 뉴진스 아이폰으로 찍은 뮤직비디오처럼 일부러 폰으로 찍었다 보여주는 건가?
아니 그거는 생각이지? 잘 만들기라도 했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
아무튼 뭐야 이거 종이 이거 하나 들고 있고
개어접이었습니다.
아 진짜 그건 너무 심했어요 진짜 네. 역대급으로.
자 그래서 제가 사실 조가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얘기를 써놨어요. 차비 명예 회복을 위한 판은 깔렸다. 하지만 네가 살릴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느낌의 조가 H 조입니다.
뭐 저는 살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못 살리면은 차비 감독 그만둬야죠. 아무리 라리가 우승을 그렇게 많이 했어도. 여기서 16강 못 가면은 그만두고야죠.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샤타르 네. 같은 경우는 여러모로 이제 악재가 있는 팀이잖아요.
그렇죠. 나온 게 네, 용한 그렇죠.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저 팀은 뭐 하더라도 홈에서 못할 것 같은데 이번에도 지난 시즌도 그러니까 폴란드에서 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조금 그런 리스크가 있고 엔트워프도 물론 최근 들어서 벨기에 팀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긴
우승,
해요.
자국리그 우승도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네, 그렇죠.
약간 좀 상향평준화식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 매년 있긴 해요.
네. 네. 하지만은 그래도 저 조를 통과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긴 하니까
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는 여기서 무조건 올라가야죠.
차비는 제가 뭐 경기를 본 건 아니고 현지 소식들을 보면 심지어 레반도프스키가 왜 이렇게 못하냐 이 팀이 얘를 왜 이렇게 못 살리냐 이게 맞는 거냐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그러니까 차비의 전술이 안 통하는데 선수한테 해줘 선수야 네 알아서 해줘 축구조차 안 된다? 그러면 진짜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런 우려가 좀 있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챔피언스 리그를 대충 해봤고요. 유로파리그 조 추첨이 지금쯤이면 끝났으려나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난 것 같네요.
네, 끝났네요. 유로파리그는
야.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로파리그 A조 웨스트햄 올림피아코스 프라이부르크 이거 뭐야? 바카토폴라. 네, 바카토폴라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소식 돌리겠습니다.
프라이부르크랑 올림피아코스 또 만났네요.
네. 와, 작년이면 코리안 더비고 작년에 실제로 열렸던 코리안 더비인데
그렇죠.
네, 하지만 둘다 없다. 올림피아코스는 확실히 모르지만 일단 현재로선 둘다 없다. 네.
안쓸 거예요.
아, 그쵸.
남따도 절대
황희범이
안쓸
돌아와도
거예요.
이제 떠올 리가 없겠죠.
예. 이미 대체자들까지 다 영입을 해가지고 예, 프라이부르크가 정의의 응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컨퍼런스 네.
사실 지난 시즌도 프라이부르크한테 대파당했잖아요.
그쵸.
올림피아코스.
컨퍼런스 우승팀 자격으로 올라온 웨스트햄이 이제 그룹 A에 있는데 웨스트햄, 프라이부르크 이두 빅리그 팀이 뭐 그렇게 막 좋진 않아서 예, 뭐 아직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그런 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도 웨스트햄과 프라이부르크라고 생각해요. 웨스트햄은 이번 시즌 경기력이 좀 심상치 않죠. 특히 이제 워드프라우스 데려온 게
아,
딱!
모예스 맞춤형.
예, 완전
예.
맞춤형이에요. 진짜 브라이턴전 패스맵 봤어요? 패스 네트워크 봤어요?
안 봤지만 알것 같네요.
아,
네.
딱그 벤라마 한 명만 위에 딱 있고
네네.
거기서 패스 다. 그한 명한테 몰빵해가지고 거기서 반대편으로 넘겨가지고 마무리. 브라이턴전 경기 내용은 완전히 밀렸거든요. 근데 쓰리샷 쓰리킬. 그리고 워드프라우스 미쳤습니다. 확실히 롱볼 축구에 워드프라우스 쓰니까 와, 극강입니다. 그래서 극도의 실리 축구라는 게 어떤 건지 보여줍니다. 네.
그 심지어는 메뉴 감독일 때도 크로스 축구를 했던 우리 모예스 감독님께서 맞춤형 스쿼드를 갖게
네,
되셨다.
그리고
네.
프라이부르크는 이제 뎁스가 조금 문제여서 그렇지, 이따가 뭐 얘기해 드리겠지만요. 뎁스가 문제여서 그렇지, 지금 초반에도 잘 나가고 있고, 이 팀은 워낙, 그러니까 소규모 뎁스가 단점인데, 그게 또 장점이기도 해요. 조직력 하나만큼은 워낙 좋은 팀이어가지고,
그렇죠.
예.
좋습니다. 자, B조 아약스, 마르세유, 브라이턴 앤 호브 엘비언, 아테네인데 와 화려한데?
죽음의 조.
예, 굉장히
딱
화려한데요?
보기만 해도 죽음의 조.
숨이 턱턱 막히는데?
그러니까요.
예, 이게
예.
유로파야?
아테네가 불쌍할 정도네요.
아까 챔스에 좀 애매한 조에 넣어도 괜찮겠는데 이거는?
아테네가 저기 끼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그러니까요.
형들,
아, 여기
형들.
유로파리그에 왜 왔어요,
약간
네.
그 중1짜리가
예.
실수로 중3층에 올라가면 형들 무서워서 바로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잘못 낀 느낌인데?
아니, 왜냐면 아약스하고 마르세유는 이미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있었던 팀이고,
네네.
브라이튼은 저는 지금 시즌 초반 경기력만 놓고 보면 브라이튼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거든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예,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왜냐면 아직 맨시티도 조금은 더브라이너와 이제 긴도안의 그런 공백들이 드러나고 있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창의성 부분에 있어서 포든한테 조금 많이 의존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경기력 자체는 그렇게 좋지 못해요. 물론 뭐 그러면서도 승리하는 게 바로 맨시티의 힘이죠.
그게 체급이죠.
예, 그렇긴 하지만 어쨌건 그냥 순수 경기력만 놓고 보면은 저는 브라이턴이 현재 웨스트햄전도 사실 브라이턴이 대승 거둘 경기였는데 마무리가 안 되고 철퇴세방 맞으면서 패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브라이턴은 저는 챔피언스리그 가도 경쟁력이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이기 때문에 예, 여기는 완전 죽음의 조네요, 진짜.
네, 딴 얘기인데 아탈란타가 그 머리 감는 여자가 엠블럼인 구단 맞죠라고 물어보시는데 머리를 감는 게 아니고 뭐 여신 이런 느낌 아닐까요? 아무튼 맞긴 맞고요. 그 자리에 쿠쿠렐라 얼굴, 쿠쿠렐라 옆모습을 넣은 사진이 요즘 핫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쿠쿠렐라가 머리가 뒤로 샥 돼 있는 거 넣으면 딱
예.
맞거든요. 아무튼 그룹이 거의 죽음의 조 수준이고 아약스가 올여름에 돈을 되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뭐 지난번에
아무래도
리그
이제
우승도 놓치고 한
스몰을 당하긴 했으니까.
네. 좀 애매한 유망주인데 우리 팀에 와서 쓰면은 터트릴 수 있다 뭐 이런 애들 뭐 로마의 타이로비치 뭐 이런 뭐 아주 10대도 아니고 스물한두 살 이런 애들부터 득전력감인 20대 중후반까지 뭐 아주 카테고리별로 많이 샀습니다.
거기다가 단장도 미슬린 타트가 부임을 한 거잖아요, 이번 시즌.
나 피르스타 단장으로 왔어요?
예. 이미
오.
그가 지난 시즌 4월엔가 계약을
아,
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맡은 거는 이번 시즌부터 맡게 되는
아, 그래서 약간 정책이 바뀌었나?
거고. 예.
아.
그래서 이제 어디 막 듣지 못한 유망주들도 막 영입을 하고.
아,
그게
그래요?
미슬린 타트의 주특기니까.
아약스 다운 거죠. 네. 알겠습니다. 뭐, C조로 갈까요? 아니면 더 얘기하실 게 있나요? 갈까요?
예.
네, C조. 자, 스코틀랜드의 셀틱의 라이벌이죠. 레인저스가 유로파리그로 와서 C조에 있고요. 베티스, 스파르타 프라하, 그리고 아리스 리마솔. 이렇게 네 팀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베티스 입장에서 나쁜 전 아니겠는데?
그렇죠.
네, 상당히 수월한 편.
매우 수월하죠. 네. 사실 그리고 그다지 경기를 보고 싶어지진 않는 중이에요. 딱 그 크게 관심이 가는 팀이 없는. 그냥 베티스만 관심이 가는. 그러니까 한 팀만 관심이 가서는 볼 맛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두 팀이 붙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A조 같은 경우도 어쨌건 웨스트햄과 프라이부르크가 있잖아요.
그럼 최소한 예. 유로파니까 2조에 다 전 경기를 볼 수는 없고 그 한 경기만큼은 기억해놨다 그렇죠. 봐야겠다 싶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B조도 화려하잖아요. B조는 전 경기를 다 보고 싶을 정도인데.
그렇죠, 그렇죠.
예, C조는 베티스만 보기에는 상대 팀이 같이 이제 맞장구를 쳐줘야 되는데 좀 약하네요.
베티스가 네. 지난주 방송에서 그 장영훈 코치가 길게 얘기하셨던 팀 아닙니까?
그렇죠.
이스코? 네. 이스코 얘기했던 팀 아닌가?
그렇죠. 네.
이스코가 유럽 무대에서 얼마나 이제 경쟁력을 또 돌아온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좀 관심이 가긴 하겠는데 그건 잘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보고 이렇게 하게 될 조가 아닌가 네. 생각이 됩니다. 자, D조입니다. 아, 여기는 조의 1, 2 화려한 팀이 일단 있네요. 아탈란타와 스포르팅이 네. 편성이 돼 있어요. 네. 그 뒤가 슈투름 그라츠. 네. 아, 그리고 요 팀 맞네. 요 팀 저 못 읽겠더라고. 라코프 뒤에 처음 보는 말이 있는 저기 폴란드 팀. 네. 요 이렇게 네 팀이 그 편성돼 있습니다. 아탈란타, 스포르팅, 슈투름 그라츠, 라코프. 아탈란타와 스포르팅이 2강이 못 되면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게 되는 그런 조 구성이네요.
그렇죠.
아탈란타.
저 두 팀의 대결은 재밌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2조입니다. 아, 리버풀. 챔스 못 간 리버풀이 여기 있어요. 네. 리버풀과 LASK 그 린츠, 그 다음에 위니옹 생질루아, 뚤루즈. 위니옹 생질루아는 벨기에고요. 뚤루즈는 프랑스입니다.
여기도 그래도 나름 뭐 재밌는 조네요. 물론 리버풀이 이제 탑독인 거는 명백한 사실이지만
뭐 조일이 못하면 자신감이 그렇죠. 상하죠.
네. 네, 근데 위니옹 생질루아는 정말 팀을 잘 만들었거든요. 저기가 이제 브라이턴하고 연계되어 있잖아요.
네, 우리가 몇 주 전에 방송에서 네. 길게 얘기했었죠.
네. 네, 그래서 브라이턴의 유망주들을 저쪽으로 많이 보내기도 하고 저기서 자체적으로 육성도 했는데 지금 위뇽 생질루아에서 다른 팀으로 간 선수들이 빅클럽을 간 선수들이 잘해요. 다. 그 정도로 저기 있던 애들 진짜 백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기 채팅에서 황인범 왜 기자들한테 인기 없냐고 물어보시는데 저희 오전에 다른 라이브 프로에서 얘기하고 기사도 쓰고 여기 왔는데 이 채널이랑 이 프로그램이 안 맞아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거고 저희 간절한 바람으로 라이브 하는 도중에 황인범 그렇죠. 오피셜 히어리고
떴으면 좋죠.
네, 떴으면 좋겠지만
네, 사실 그러면은 그거 바로 긴급 편성 들어가야죠.
그럼요.
네, 그러면은 그 팀은 어떤 팀인가, 네. 주전 경쟁은 어떠한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야죠.
네, 그리고 네. 손준호 선수는 소스가 없어서 더 이상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쉬쉬들 하고 있거든요, 중국에서. 그래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있는데. 정보가 이제 통제되어 있다 보니까 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취재를 해도 네. 뭐 답이 안 나오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중국이니까.
네. 네. 그렇고요. 저 리버
네. 그러고 보니 제가 어제 12시부터 쭉 있는 12시부터 쭉이네요.
뭐가요? 안 잤다고요?
네. 저희가 부버지 야근인가요라고.
어제 자정부터 안 잤어요?
자정에 왜냐면 조추첨하고 그러고 이제 넘어가고 노원으로 그래서 쭉 하고
그 전엔 잤어요? 어제 저녁에 자다가 일찍 일어난
아니요,
거예요?
잡지 쓰다가 나 그럼 몇 시간 못 잔 거지?
아 그러면 오늘 오는 길에 뭐 이렇게 멍했던 게 잠 못 자서 그런 거네.
그렇네.
위험합니다. 운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 아침 8시인가 9시인가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전날
네 어허 참 어쨌든 돌아가는 길 조심하십시오. 네. 네. 2조는 리버풀이 아마
진짜 갑자기 저걸 네. 딱 보니까 예, 그 생각을
진짜 유로파리그 이 정도 조편성이면 그런 친구들 쓰지 않을까요? 이번에 영입된 미드필더들 사이에 원래 있던 그 안 터진 미드필더들 섞어가지고
예.
야 여기선 좀 잘해라 잘하면 잘 써줄게 섞어서 쓰겠죠 이제
예.
하지만 올 시즌도 안 터지고 그러니까 그런 구도가 눈에 선하긴 한데 한 경기 잘했다가 다음 경기 못하고 걔들 막 그랬잖아요 선하긴 한데 좀 잘하는 애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조고요 F조입니다 비아레알, 스타드렌, 마카비 하이파, 파나시나이코스
여기는 딱 두 팀이 보고 싶네요 비아레알과 스타드렌
네, 이 두 팀은 뭐 강한 팀입니다 쉽게 그렇죠. 말해서 네.
물론 비아레알이 이번 시즌에 좀 많이 주축들이 나가긴 했지만은 그래도 기본 짬바가 있는 팀이고 예, 거기다가 또 이제 비아레알 같은 경우는 워낙 유망주도 많이 나오는 팀이니까 사실 요새 라리가에서는 가장 그래도 1군에서 쓰이는 선수들이 많이 나오는, 그리고 심지어 스페인 연령대별 대표팀에서 많이 뛰는 선수들이 나오는 데가 비아레알, 베티스, 소시에다드 이 정도거든요.
네.
예, 특히 비아레알과 베티스가 요새 스페인 연령대별 대표팀은 거의 다 먹어주고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육성의 명가다.
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스타드레는 저기는 완전 유망주들 키우는 곳이잖아요. 예, 이거에 대해서는 그 유청 기자가 과거에 얘기를 했었죠, 스타드레에 대해서.
아, 네,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 뭐야, 저기 아 갑자기 뭐 발렌시아가니 뭐,
네,
이런
명품.
예, 제가 명품을 잘 몰라서 예, 다 까먹었지만은 예, 뭐 그 명품 브랜드를 한꺼번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예, 아 이름도 기억 안 나는 그 사람이 이제 운영하면서 유망주들을 대거 데려와 가지고 육성해서 여기저기 파는 제레미 도쿠가 그래서 이번에 그 맨시티로 갔고, 근데 사실 제레미 도쿠는 기대보다 못 큰 거예요. 부상 때문에.
도쿠는 2년 전에 더 터졌다가, 예, 부상으로 한번 쫙 꺾이고, 그렇죠, 지금 살아난겁니다.
예, 그렇죠.
요즘 시즌에.
예. 네. 사실 더 스타드렌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가지고 영입을 했던, 조금 돈을 주고 영입을 했던 케이스였거든요.
네.
그거 대비 따지면은 조금 안 터진 거에 가깝긴 하죠. 하지만 워낙 드리블 툴이 좋다 보니까 드리블 능력만큼은 현 시점에서 현역 선수들 중에서는 최고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선수가 그러니까 단순히 속도만 빠른 게 아니고 양발 드리블에 다 능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막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드리블 능력 하나로 맨시티까지 간 건데 아직은 더 육성되어야 되는 선수긴 하죠. 왜냐면은 뭐 그러니까 시야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럼요.
예, 너무 그러니까 돌격 앞으로에 좀 가까워서.
도쿠가 20-21 시즌 그때부터 프랑스 리그왕 최다 드리블 기록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 유럽 5대 리그예요.
유럽 5대 리그. 예,
7대 리그 그냥.
그랬는데 그때 유로 2021년에 열렸죠. 거기 나갔는데 기대치만큼 잘하진 못했어요. 사실 그 타이밍에 랜이 팔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
2020대는 잘했죠.
잘했다고요?
예, 그때 잘했죠.
관점이 그때, 다른가?
그때 이탈리아전 골도 넣고 그리고 최다 드리블 기록도 세우고 그때 잘했어요. 그때는
꾸준히 그때 못 나왔던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교체용으로 쓰였죠.
아, 그러다가
교체로서 이탈리아전이 첫 선발로 나왔고 그때 벨기에가 아쉽게 탈락했잖아요. 그때는 네네. 잘했어. 그때 도리어 그때 주가가 높았는데 그래서 그때 터져서 가야 됐는데 그러니까 한 시즌을 터져서 근데 그때 부상으로 거의
네,
못 나왔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다음 시즌을 통으로 걸렸어요.
예, 그러니까요. 거의 네. 통으로 걸렸어. 네. 한 열 몇 경기밖에 못 나왔죠. 11경기인가.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진짜 드리블 위주의 선수가 이렇게 큰 부상 괜찮은가 싶었는데 다행히 지난 1년 동안 부활을 좀 해서
네,
맨시티까지 그렇죠. 갔습니다. 네. 비아레알, 렌, 마카비 아이파, 파시아이코스가 있는 F조였고요. 다음 G조입니다. AS 로마. 지난 시즌.
네? G조랑 H조는 네. 예.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로마, 슬라비아 프라, 셰리프, 세르베트, 저거 스위스 팀인가?
네, 맞아요.
이렇게 네 팀으로 되어 있는데 네. 여기도 로마가 1강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사실 로마가 뎁스가 별로 안 좋아서 여기서 애매한 유망주 넣었다가
그래서
실패.
공격수들 영입했잖아요. 가장 문제가 되는.
아, 루카쿠, 아즈문, 네. 벨로티가 있으니까
그렇죠.
셋 중에 한 명은 유로파리그를 전담할 수 있겠군요.
네. 그래서 저는 로마가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근데 미들이나 저... 이쪽에 뎁스가 좀 안 좋습니다.
예.
아무튼 벨로티가 유로파리그 득점왕을 하는 모습 볼 수도 있겠군요. 그런 조입니다. 로마는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무리뉴가 그 심판 저격을 그렇게 했던 그 어떤 불만의 상황만 아니었으면은 챔스 있을 수도 있었을 팀인데 그 운명이 바뀌었죠. 세비야랑. 네. H조입니다. 아, 레버쿠젠. 우리가
그냥
아까
딱 레버쿠젠 보면 되겠어요. 예. 그냥 레버쿠젠이 얼마나 와 진짜 근데 H조가 레버쿠젠 제외하고는 퀄리티가 가장 떨어지지 않아요?
레버쿠젠, 카라바흐, 몰데, 하켄은 어디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일단 이건 알겠네요. 카라바흐랑 몰데가 있잖아요.
예.
레버쿠젠이 올라는 가겠지만 고생을 하겠네.
아, 멀어서.
굉장히 멀죠. 예. 네, 하켄 스웨덴 팀입니다.
예.
북유럽 뭐 카라바흐 뭐 동유럽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예. 지금 원정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레버쿠젠. 예. 그래서 고생을
추운
하겠습니다.
추운 곳 그것도 다.
예. 추운 곳. 아제르바이잔, 스웨덴, 몰데 뭐야? 노르웨이인가?
몰데 노르웨이.
네, 예. 그렇게 세 군데를 가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시즌 농사에 이게 악영향을 미치겠네요.
아, 부상 조심해야 되겠네.
예.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거지만 부상 조심, 그다음에 뭐 체력 조심 이런 거 해야겠네요. 예.
네? 미넨 칸셀루 임대 추진 중이요? 갑자기요? 칸셀루요?
그렇게 해서 유로파리그 얘기까지 해봤고요. 네. 챔피언스리그와 유로파리그 조편성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한국 선수들은 유로파리그에는 없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유로파 컨퍼런스리그에만 이제 홍현석 선수가 있고요. 유로파리그는 없다.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챔피언스리그에 무려 5명이 있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에서 한국 선수들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켄 여자팀의 예전 윤영걸 선수가 갔던 팀이군요. 네.
진짜네요.
뭐가요?
갑자기 떴네요.
뭐 말씀하세요?
칸셀루.
칸셀루 뭐예요? 바이언? 네. 아, 풀백을 그런 식으로 보강한다고? 네. 오.
그러면은 찰로바가 더 필요 없죠. 그러니까 로마노가 똥볼 찬 거네요, 혼자. 그러니까 독일 쪽에서 다 찰로바 아니라고 보는데 로마노가 혼자서만 우기고 있어가지고 저는...
아니, 왜 로마노한테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거야?
불만을 토로하는 게 아니고 네. 로마노가 그나마 이제 첼시하고 토트넘 쪽은 좀 소스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그 저희가 이제 오기 전에, 그러니까 한국 시간 1일 오후에 얘기를 한 바로는 이제 로마노는 첼시의 찰로바가 이 팀으로 임대를 올 거라고 줄곧 이제 주장을 했는데 네,
바이언이 계속 임대 네. 딜을 추진 중에 있다. 포기하지 네. 않았다. 근데 독일 쪽에서는 다 포기했다라고 했거든요. 팔리냐 영입하는 순간 포기했다라고 했는데
네.
예. 아무튼 그래서 아니 제가 그거 다른 팀 선수였으면은
네.
그러니까 첼시가 아니었으면은 그랬으면은 독일 쪽 기자들의 말을 믿었겠죠. 그랬는데 첼시여가지고 뭔가 그 뭐 첼시 쪽에서 따로 뭐가 들어온 게 있나 얘기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챔피언스리그 유로파리그 조편성 얘기였습니다. 자 저희 다음 얘기로 넘어가죠.
예. 네.
세리아에 주목할 만한 영입팀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리에아에 주목할 만한 영입팀. 저희 뭐 다들 아시다시피 세리에아랑 분데스리가 얘기를 가급적 준비를 해와서 저희가 하나씩 얘기를 하는데요.
플래텐버그 소스는 이제 그거죠. 칸셀루인 거고 찰로바는 플래텐버그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오프됐다라고 했어요. 근데 로마노는 혼자서 계속 딜이 진행 중이다라고 한 거였거든요.
네. 네, 아무튼 그건 지난 얘기고 네. 세리에만 주목할 만한 영입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적 시장 마감이 지금 진행 중이라서 이제 김현민 기자도 채팅창에 올라오신 얘기를 보고 소통과 함께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건데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미 끝난 거에 가까운 팀들 중에서 정리를 좀 미리 해볼 수 있는 팀 그런 팀들 중에서 좀 주목해봐야 할 팀을 좀 골라왔습니다. 제가 세리에에서 골라온 팀은 이렇게 두 팀입니다. 인테르 밀란과 제노아인데요. 먼저 인테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인테르는 들고 나간 선수 보니까 한 11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 1군이잖아요. 그러니까 1군의 절반 정도를 갈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 갈고 싶어서 간 건 아니에요. 이를테면 뭐 오나나 돈 주고 산다는 팀이 나오니까 인테르의 그 중국 구단주에서 돈 안 나오는 그런 형편 때문에 팔 수밖에 없었다.
네.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돈이 안 드는 조모로 바꿨습니다. 조모가 나이도 좀 많고 사실 뭐 비슷한 스타일에서 기량이 오나가 더 좋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래도 땜빵은 한 거죠. 네, 돈 안 드리고 땜빵을 잘했고요.
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메꾸기는 했다라고 할 수 있죠. 다만 이제 오나나보다는 이제 퀄리티는 떨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하지만 뭐 조모도 바이에른 가기 전까지는 분데스리가에서 오랫동안 한 넘버 1-2-3를 다 터던 선수 아닙니까?
그리고 조모가 차라리 세리아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아, 왜요?
왜냐면은 조모의 최대 단점은 결국은 작은 신장 때문에 높이의 약점이거든요.
높이 약점.
예. 그게 그 분데스리가에선 특히나 더 두드러졌어요. 왜냐면 분데스리가가 높이가 가장 높은 리그예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분데스리가는 장신 투톱을 쓴다. 이런 주제로 한번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게 그러면서 사실 돈이 없어서 이제 퀄리티 있는 공격수를 영입하기 힘드니까 장신 투톱을 통해서 상대 수비를 교란시켜서 약간 조금 힘으로 찍어 눌러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든 혼돈을 만들어서 골을 만들어내는 형태를 많이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피지컬만 좋은 친구들이 사실 싸게 영입해서 잘 긁을 수 있는 경우들도 많고.
그렇죠. 네. 예. 그게 심지어 2부 리그까지도 그렇거든요. 분데스리가 2부 리그 보면은 다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190 넘는 센터포워드 두 명 세워가지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그것 때문에 저는 그 판데펜이 원래 분데스리가에서는 높이의 약점이 두드러졌거든요. 두드러졌는데 지금 프리미어리그 가서 높이가 도리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프리미어리그가 가장 몸싸움도 강하고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최소한 문전에서 벌어지는 그런 제공권 다툼만은 분데스리가가 가장 높다.
네. 그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 슬픈 현실이다. 과거 분데스리가도 안 그랬는데 지금은 프리미어리그가 너무 다 빼가니까
뚝배기로
예, 좀 그렇게 된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승우 선수는 아니고요. 예. 네. 그리고 어쨌건 간에 근데
그래서 조모가
세리에는 그 공격수들의 높이를 가장 활용 안 하는 리그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뭐 롱볼이 예. 와도 뭐 등딱 한 다음에 피딩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예. 세리에는 사실 그니까 빈 공간으로 들어가서 마무리 짓는 그런 라인 타는 거에 더 중요시 여기는 리그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선수들이 유난히 많고요. 뭐 인모빌레부터 시작해가지고 스카마카라던가 뭐 스트루백백하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조모의 최대 단점이 조금은 덜 드러날 수 있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팀에 헌신해준 한다노비치가 후보로 밀리니까 바로 나갔는데 한다노비치의 자리는 이제 아우데로 뭐 그냥 베테랑 서브로 그냥 메웠습니다. 슈크리니아르는 지난 시즌부터 이미 전력 외였죠. 하지만 나가긴 나갔으니까 대체가 필요했는데 파바르 여기는 돈을 써서 샀어요. 사실 슈크리니아르가 파바르로 바뀐 건 뭐 실력을 떠나서 지난 시즌 슈크리아니가 전력 외였기 때문에
그렇죠.
뭐 업그레이드였다고 예. 볼 수 있는 거고.
예, 그렇죠. 그 선수 개인의 기량은 슈크리니아르가 파바르보다 훨씬 위죠. 예, 특히 이제 선수 센터백으로 놓고 본다면은 더 슈크리니아르가 위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근데 이제 그 원래 전력 외였던 데다가 또 이제 백3에서 쓰기에는 어떤 의미에선 파바르가 더 나은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왜냐면 슈크리니아르는 백3에서 쓰기에는 공격 지원 능력은 좀 떨어지고 이게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조금 드러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요?
수비력 하나는 정말 진품인데
엄청나죠. 예, 예측 그건, 수비나 그 예. 드리블하는 방향을 읽고 따라가는 게 진짜 굉장합니다.
레반도프스키가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네. 슈크리니아르 그러니까 상대로
오른쪽으로 가는 척 상체 페인트하고 왼쪽으로 하고 이런 거 할 때 슈크리니아르가 정말 잘 읽어요. 그걸 예. 읽는 게 정말 강합니다.
근데 이제 저 선수가 약간 발밑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 보니까 공격 지원 능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는데 파바르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리어 강점이 있는 선수니까.
그렇죠. 파바르가 이제 풀백, 센터백 다 애매해요. 이런 선수였다면 그쵸. 오른쪽 스토퍼로는 아주 좋아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백3가 어떤 의미에선 저런 선수들한테 백3가 가장 제격이긴
맞습니다.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담브로시오. 오랫동안 팀에 헌신해준 뭐 약간 밈이 있어요. 세리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담신, 담갓 이러면서 담보갓 이런 밈이 있는데 담브로시오가 떠났고요. 그 자리를 이제 비슷한 노장인 쿼드라로 공짜로 메웠습니다.
네. 뭐 스타일은 전혀 정반대지만요.
네. 근데 또 정반대 스타일인데 팀에는 오히려 이 친구가 더 도움될 수도 있습니다. 쿼드라도가 좀 노련해져가지고 멀리서 잘 올리기 때문에 장성 격수가 있는 팀 멀리서 크로스.
윙백으로서의 효용성은 쿼드라도가 훨씬 높죠. 네. 다만 이제 담보시오는 멀티성이 있다.
스토퍼도 되고요.
그렇죠. 네. 예,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다음에 로빈 고젠스를 카를로스 아우구스투로 바꿨는데 저는 이거는 업그레이드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고젠스의 고점, 아탈란타 시즌에 보여준 고점을 인텔에서 못 보여주고 있었는데 카를로스 아우구스트는 지난 시즌 세리에아 최고의 왼쪽 윙백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업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팀 스타일상 고젠스가 제일 좋아하는 우다다다 뛰어들어갈 때 뛰어져가지고 한 방에 빵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공격보다는 아우구스트는 브라질리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게 썰어 들어가는 류의 윙백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인데 이쪽이 좀 더 맞지 않나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아우구스트는 지난 시즌에 몬짜에서 뛰던 빅맨입니다. 네. 그 다음에 마르첼로 브로조비치가 중동으로 갔죠. 사우디로 갔고요. 다비데 프라테시 세리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던 이탈리아 대표팀의 네. 영건 미드필더로 바꿨습니다.
그렇죠. 영플레이어상 네. 수상사죠.
잘 메운 거고요.
네. 그러니까 브로조비치가 사실 그래도 현 시점 퀄리티는 더 높다라고 보이긴 하지만은 그렇죠. 브로조비치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안 쓰이기 시작했잖아요. 물론 뭐 부상도 있긴 했었지만 부상과 별개로도 차라놀루가 터지면서
차라놀루 레지스타를 예. 시몬 인지가 더 선호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브로조비치를 일부러 안 쓴 부분도 있었죠. 막판에는 아예 그런 의미에서는 차라리 프라테치 같은 조금 장기적으로 키우는 유망주가 오는 게 더 낫긴 하죠. 거기다 범용성은 프라테치가 더 위죠. 브루조비치가 더 좋은 선수지만은 브루조비치는 약간 홀딩에 이제 거의 특화돼 있다면은 프라테시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공격적인 역할도 수행할 수 있고 수비적인 역할도 수행할 수 있어서
프라테시한테 제일 많은 역할은 그 맷잘라
그렇죠.
네, 433에 약간 네. 공격적인 중앙 미드필더에 있으면서 앞으로 전진하면서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때 굉장히 빛이 나는 선수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프라테시가 왔다는 거는 차라놀로 앞으로는 레지스타에 그냥 무조건 박아놓겠다.
그런 얘기죠.
예, 박아놓고 미키타리안의 이제 그 장기적인 후계자 그리고 미키타리안의 시간을 계속 빼서 나갈 선수 왜냐면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미키타리안이 네.
그런 선수고요. 갈리아르디니 이 노장이 그 담브로시오와 세트로 나갔고요. 네. 다비 클라선을 영입을 했는데 이게 웃깁니다. 클라선이 이제 9월 1일 한국 시간으로 오늘 네. 발표가 됐는데 아약스에 있었거든요. 네. 이 선수 예전 에버턴 같은 거 기억하실 겁니다. 에버턴 다음에 브레멘이었나? 독일을
네.
거쳤는데.
네 맞아요.
브레멘 때 잘했어요.
브레멘 주장이었어요. 진짜.
그땐 잘했어요.
첫 시즌은 센세이셔널했고요. 그 다음에는 서서히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에버턴 때는 망했잖아요. 다쳤었나? 그렇죠. 네. 뭐 그래서 망했고 그 독일에서는 좀
괜찮게 다친 것만이 아니고요. 그냥 적응을 잘 못했어요.
아 그냥 못해서 망했나? 네. 네. 그리고 이제 독일 갔다가 네. 아약스로 돌아와서 네. 몇 년 뛰고 있었고
아약스에서 또 이제 근데 클라스는 항상 초반에는 굉장히 그 첫 시즌 굉장히 좋다가 갈수록 조금 내려가는 그걸 좀 반복을 해요. 아약스에서도 처음에 되게 잘했다가 예, 또 첫 시즌 다음부터는 조금씩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뭐 공 적당히 잘 차고 미술대세요. 여러 가지 그럴 수 있는 기술도 있고 뭐 아약스 출신답게 예. 뭐 포지션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는 그런 미드필더인데 클라선이 아약스랑 계약이 1년 남아있었거든요. 93이니까 예. 퇴물 라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엄연히 이 정도가 발생하는 심지어 동갑인 케인은 부대에서 요즘 기록을 세웠는데 물론 같은 클래스 절대 아니지만 그래서 아약스가 몽니를 부리려고 하면 뭐 한 3천만 주세요. 급하지? 이럴 수도 있었을 건데 이 상황에서는 인테르와 클라슨이 갑인 거죠. 왜냐하면 인테르는 안 사도 그만이야. 클라슨도 저 나가고 싶습니다. 리그를 옮기고 싶습니다. 징징거리고 있었다고 하고 아약스 입장에서는 이번 시즌 영입한 애들도 많은데
그쵸.
연봉 절감을 하고 싶다 이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협상 끝에 공짜로 계약 기간이 1년 남았는데 공짜로 풀어서 옵션만 좀 붙였다고 합니다. 클라슨 추후 활약에 따라서 조금 이제 옵션을 아약스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옵션만 네. 붙였다.
뭐 저는 클라슨이 잘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긴 하지만은 갈리아르디니보다는 무조건 플러스긴 하다.
갈리아르디니가 요즘 그냥 거의 없는 선수였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나오면 도리어 피해를 주는 선수였죠. 거기다가 네. 클라슨이 나름 그래도 원래 레지스타를 하던 선수이기 때문에 차라놀로의 이제 백업이 없었다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예,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잘 메웠다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브로조비치를 클라슨으로 대체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갈리아르디니를 프라테시로 한참 업그레이드 시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에 로멜 루카쿠가 이제 임대였는데 지난 시즌 완전 협을 안 했어요.
네.
그리고 마르키스 티람으로 바꿨는데 이 선수를 일단 티람이 이 종류가 안 들었어요. 영입할 때
네.
공짜로 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것도 고점으로는 물론 아직까지 루카쿠지만 지난 시즌 루카쿠가 워낙 못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저는
또 육성도 되는 선수고
딱히 그렇게 보진 않아요.
에이, 지난 시즌 루카쿠는
아 그래도 후반기 때 잘했잖아요. 후반기 때 그 로테이션 해가지고 나왔을 땐 잘했었잖아요.
하지만 출장 시간이 많이 없었다. 둘째로 가장 결정적인 날에 못했다.
아 예, 그러니까 예.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못했죠. 근데 예. 결승전 전까지는 왜요? 굉장히 잘해가지고 그렇죠. 평가가 높았었는데
몰아쳤었죠.
예, 예, 예. 그때 갑자기 몰아쳐가지고 그랬었는데 티랑 같은 경우도 리스크가 있는 선수여가지고 저 선수가 그래도 가지고 있는 툴들은 많긴 한데 일단은 기복이 좀 있고요. 그리고 부상이 항상 있어서 그게 조금 걸림돌이에요.
네.
부상만 없으면 더 클 선수인데 그 부상 관리를 얼마나 잘해낼 수 있을까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 다이어 돌분 바이언 영입 경쟁 언프리었나요는 그냥 역제안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네.
다이어가 역제안을 한 건데 돌문 바이언이 쳐다도 안 본 거죠. 엄밀히 따지면
다이어가 나 좀 사가시오라고 했다고
예.
하죠.
네. 예. 근데 뭐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 없다 뭐 이런 식의 보도들이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뭐 그냥 다른 선수들과 협상 중이니까 거기서 우리 다른 데로 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 페인 거죠. 진짜 진지하게 생각 안 하죠. 다이어는 분데스리가와 가장 안 맞는 선수입니다.
아, 그렇죠.
예, 맞아요. 분데스리가가 전 유럽에서 가장 압박이 강하고 가장 라인을 높게 올리는 리그거든요. 분데스리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팀들도 다 라인 올려요.
그래서 이제 바이언도 초반 두 경기 다 당황하는 시간은 있어요. 90분 내내 편하게 뛸 수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한테는 가장 상성이 맞지 않습니다. 다이어는 사실 그나마 본인이 이제 뭐 부활을 할 생각이 있다면은 그래도 스타일적으로는 세리나 뭐 이런데 백스리 쓰는 팀으로 간다면 그러면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죠.
예. 네. 맞습니다. 아무튼 다이 얘기였고요. 아무튼 마르코스 티람은 아무튼 간에 공짜고 이 선수 뭐 건강하게 1년만 뛰어서 돈 받고 팔기만 해도 돈은 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일단 거래는 잘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예. 그다음에
루카쿠는 원래 데려오려고 했는데
네. 루카쿠가 예. 어? 유베가 날 원한다는 댕? 어? 아, 이것도 아닌가?
대단한 놈입니다. 예. 예. 진짜.
그리고 이제 호아킨
결국 그러고 로마 가가지고 네.
이 코레아가 호아킨 코레아였나? 앙헬 코레아였나? 호아킨 코레아죠? 예. 네. 인테르에 있던 호아킨 코레아.
앙헬은 아직도 아틀레티코에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인테르 그 둘이 약간 미묘하게 다른데 비슷하게 못해요. 아무튼 인테르에 있던 호아킨 코레아.
뛰는 포지션도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미묘하게 다르고 거의 비슷하고 비슷하게 못한다. 호아킨 코레아가 아마 마르세유로 갔을 거고 마르세유 산체스를 데려왔어요. 수합딜은 아니지만 맞교하는 네. 골이 됐는데 저는 사실 마르세유 지난 시즌 잘 몰라서
아, 잘했어요.
뭔 산체스요 하고 봤는데 스탯이
잘했어요.
10몇 도움 한 8도움인가? 스탯이 되게 좋아요.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서브로 복귀할만 하다. 네. 그 다음에
아 그리고 인테르에서 뛰었을 때 못했다라고 얘기 들었어도 코레아보단 잘했어요.
아 인테르에서 뛰었을 때 그렇게까지 못하지 않았습니다.
나름 쏠쏠하게 했어요.
콘테 때
데뷔 시즌에 못했죠. 그러다 이제 그 다음 시즌은 그래도 롤 플레이어 역할은 충분히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래서 뭐 저는 요즘 스테츠가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지만 운동 능력 다 죽었어도 뭐 노련하게 할 수 있나 예. 보다 예, 싶고요.
그 다음에 바뀌었어요. 조금 그가 노련미가 예. 많이 생겼어요.
이렇게 공짜로 데려왔어도 산체스 같은 선수는 이제 우려가 되는 게 옛날 원약의 그 우리나라에서 밈이었던 산체스 꺽 메뉴 죽음 뭐 7억인가? 그 꺽 이 밈이 워낙 유명했어가지고 연봉이 문제될 수 있지만 그래서 이번에 잉글랜드 언론들이 또 자극적으로 그렇게 썼습니다. 메뉴에서 봤던 거에 10분의 1을 받는다. 메뉴랑 비교를 하더라고. 언제적 얘기인데. 걔는 아직 그 생각 하나 봐요.
옛날인데.
네, 아무튼 그래서 연봉도 많이 깎았다. 노인네가 됐으니까. 그래서 코레아 산체스 업이다. 볼 수 예. 있고요. 체코를 아르나우토비치로 바꾼 거.
이거는 좀 애매해요.
체코가 클래스가 있지만 체코는 근데 바꿔야 되는 선수였어요.
아, 그건 그렇죠. 네, 근데 정글었으니까. 체코가 어쨌건 간에 좀 체력이 있는 제코는 롤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을 너무 잘했거든요.
저는 그 제코 진짜 좋아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아르나우토비치도 물론 뭐 굉장히 나이 들수록 더 잘했잖아요. 거기서 네네. 많은 골을 넣긴 했지만은 제코의 그 롤은 못한다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지난 두 시즌 연속으로 리그 10골을 넘겼고요. 아르나우토비치가
그렇죠.
중국에서 이제 세레로 돌아온 다음에 예. 볼로냐에서 그리고 인테르 데뷔전에서 이제 스루 패스, 롱 패스를 받아서 배우 침투한 다음에 넘겨주는 걸로 라우타로 마르티네스한테 어실했습니다.
사실 그 아르나우토비치의 강점은 그런 거죠. 배우 침투 그리고 이제 바로 슈팅이건 패스건 가져가는 능력.
그렇죠.
그런 뭐, 것들은 능하죠.
둘 다 이제 덩치가 좀 큰 선수들이지만 아르나우토비치와 제코의 큰 차이점은 아르나우토비치는 그 스토크 때까지만 해도 윙으로 뛰었을 정도로
그렇죠.
예, 측면 돌파가 되고
브레멘에서도 윙으로 뛰었어요. 제.
아 브레멘 있었구나.
네.
예, 이 선수가 간대가 워낙 많죠. 예. 그래서 뭐 업그레이드라고 볼 수는 없지만 비슷한 롤을 할 수 있는 선수를 일단 잘 바꿨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나가는데 다 그대로 바꾸고 그 다음에 얀 아우렐 비세크라는 그 좀 네. 피지컬이 좋아서 혹시나 하고 키워볼 수 있는 그런 센터백을 싸게 일단 사왔고
원래 유망주를. 굉장히 어렸을 때 평가가 높았던 유망주긴 했죠. 하지만 기대만큼 못 크면서 이제 벨기에까지 갔다가
네, 그렇죠.
오게 된 케이스인 건데
요즘 세리에아가 이 리그에서는 피지컬이 더 잘 먹히네. 약간 이런 것 때문인지 저런 비슷한 류의 선수들이 여기 와서 살아나는 케이스들이 나이가 많건 적건 좀 여러 건 있다 보니까 전례를 좀 보고 기대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 오니까 스몰린도 살아나고 토모리도 살아나고 칼룰루도 크고 뭐 차우도 살아나고 야, 얘 차례다.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스테파노 센시가 실력보다는 잦은 부상 때문에
그렇죠.
인테리어에서는 전혀 날개를 못 폈다가 지난 시즌 몬짜로 임대 갔는데 몬짜에서 일단 거의 안 다쳐 한 시즌 뛰었습니다. 그래서 임대 복귀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번호도 되게 앞번호를 받아서 쓸 건가 싶었어요. 근데 이거는 다비클라선까지 온 걸 보니까 내보낼 건가 싶기도 하고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센시가 쓰기가 까다롭죠. 바렐라가 있는 이상은 더더욱.
그렇죠. 동시에 쓰기 좀 애매해요.
네.
네.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센시가 있으면 아슬라니. 센시를 만약에 남기면 아슬라니를 내보낼 건가? 너무 겹치는데. 그러니까 인원이 너무 많은데 싶은데 스타일상의 좀 희소성으로는 아슬라니가 수비적인 애라서
그렇죠.
필요하거든요.
예. 아슬라니가 축구는 참 못하긴 했지만 지난 시즌 나올 때마다 참 못해가지고 그러긴 했지만은 그래도 어쨌건 팀의 그런 보직적인 부분들 같은 것들 고려하면은 아슬라니가 더 효용성이 있는 거죠.
무엇보다
예.
어리기 때문에
그건
키워볼 수
사실은
있고.
그 바렐라하고 프라테시하고 미키타리안까지 있기 때문에 센시는 그렇게 쓰임새가 많진 않거든요. 거기다 여차하면은 진짜 차놀로 다시 올려도 되거든요. 원래 그거 하던 앤데 내려서 대박을 치게 된 건데.
맞습니다. 그래서 센시 쪽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아무튼 임대복귀 센시까지 일종 영입으로 본다면 인테리어는 돈을 아예 안 쓰고 7천만 유로인가를 남겼어요. 그러면서 선수단이 전반적으로 뭐 최소한 약해지진 않았다. 일부 포지션은 소폭 강해지고 일부 포지션은 소폭 약해졌다. 완전 망한 포지션은 없다.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그래도 선수의 퀄리티는 확실히 내려가긴 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오나나 존머라던가 뭐 슈크리니아르 파바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선수의 클래스 자체는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뎁스는 더 강화됐다라고 할수 있겠고 왜냐면 그 인텔의 단점이 사실은 뎁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백업들을 믿을 선수가 없다. 왜 맨날 중원에 심심하면은 갈리아르디니가 나와야 되냐 이게 문제였던 거였는데 그 아슬라니도 사실은 많이 부족한 선수였고요. 예, 근데 이제는 조금 쓸수 있는 선수들이 많아졌다라는 것과 그리고 뭐 어쨌건 간에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전술의 키로 잡았던 선수들 중에서는 그래도 오나나 빼면은 다 잡은 편에 속하다는 거죠.
그쵸.
예, 나머지는 다뭐 클래스는 높은 선수들일지 몰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슈크리니아르라던가 그리고 브로조비치라던가 루카쿠 같은 경우는 클래스는 더 높은 선수들이라고 할지라도 정작 그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좀안 썼으니까 약간 배제하다시피 했었으니까 그래서 약간은 로테이션 사원으로 활용을 했으니까
맞습니다.
이진들 나올 때 나오던 멤버들이잖아요, 저기가. 예.
그리고 저는 공격진의 구성 면에서 그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이제는 진짜 기복을 좀 줄이고 팀에 완전히 좀 꾸준히 넣어주는 믿을 만한 공격수로 성장을 할걸 기대하는 시즌이 아닌가 싶은 게뭐 루카쿠도 원래 사려고 했다가 못산 거긴 하지만 티랑 산체스, 아르나우토비치 각자 다른 방식으로 라우타로에게 좀 편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옆에서 가자미를 좀 해줄 수 있는 류의 애들이 한 명씩 온것 같아서 라우타로에게 아주 편한 환경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라우타로가 이제는 정말 확실하게 에이스다운 면모를 보여줘야죠.
그쵸.
왜냐면은 그 전까지는 그래도 제코가 버텨주고 있었고, 제코는 항상 진짜 늘 푸른 나무처럼 버텨주고 있었던
늘
거였고.
푸른 나무가 좀 일찍 시드는 경기들이 많긴 하지만
아니,
네.
그래도 체력만 완비해주면은 후반기 때 그게 너무 잘 맞아떨어지면서 인테르가 미친 상승세를 이어갔던 거였잖아요.
루카쿠, 데코랑
예.
출장 시간을 안배했을 때가 아주 좋았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루카쿠도 터져주고, 그러면서 그 라우타로도 분산되니까 본인까지 이제 사안하는 문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티라하고 어쨌건 뭐 알렉시스 산체스하고 그리고 아르나우토비치하고는 그래도 다 하나같이 리스크는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라우타로가 도리어 본인이 굳건하게 지켜주면서 다른 선수들이 터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 단계 더 스텝업을 해야 돼요.
그런 거죠. 네.
예.
제코의 말년이 좀 아름다웠으면 좋겠는데 제코는 사실 나이에 비해서 체력이 일찍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좀 안타깝고 저는 제코
근데
보면 네.
제코를 너무 혹사시킨 감도 있지 않아요? 아니 내려올 게 뻔히 보이는 선수를 계속
로마
쓰니까
때부터 네.
계속 쓰니까 결국 후반기만 되면 헉헉대는
로마
반복.
때가 전후반기 차이가 극심했죠. 폰세카
예.
감독 때가 네. 제코가 좋을 때에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그런 게 생각납니다. NBA의 굉장히 우아한 동유럽 백인 센터의 골밑 플레이. 그러니까 뭐 니콜라 요키치가 상대의 센터를 털어먹을 때 무브 같은 거. 전 제코 보면 그렇게 생각나요. 예. 네.
그건 너무 과대평가인데.
아니 전 생각나는데.
그래도 요키치는 예.
아니 제가 요키치의 모든 걸 말한 게 아니잖아요.
예.
요키치의 패스 같은 거 말고 그 무브, 골밑에서의 무브 같은 거. 제코가 그 유명한 로마가 바르셀로나 상대로 역전했을 때 그런 경기 같은 거 보면은
네.
딱 상대 센터백 가지고 그런 걸 합니다. 절묘하게 어깨
예.
넣고 농구의 센터가 피벗하는 것처럼 싹 돌아 들어가는 거. 그런 거 진짜 멋있죠. 이렇게 해서 인테르 얘기였고요. 인테르는 그래서 이번 시즌도 세리에 우승 후보로 남았습니다. 자, 다음 제노아입니다. 제노아는 이번 시즌 승격팀이에요. 강등된 지 1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팀의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은 감독이 질라르디노라는 거예요.
네.
네. 사실 제노아 강등되기 전에도 셉첸코를 감독으로 안 쳤다가 셉첸코는 그래도 감독 경력이 있는 사람이었음 불구하고
네.
완전 망해서 금방 바꾸고 뭐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지금 근데 사실 그거 지난 세리에 B는 그거였잖아요. 그2006 영웅들이 감독으로 대박을 치다였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시노네 파비오 그로소하고 제노아의 질라르디노 이 둘이 막 돌풍을 일으키면서 네네. 그러면서 승격을 견인하면서 2000년 세대들이 감독으로 성공하다 막 약간 조금 이런 식으로 막 가고 있었는데 그로소가 갑자기 예 그만뒀죠.
네. 그게 뭐 이제 기자들이 쓴 얘기로 야마가 있는 거죠. 네, 야마가 있는 그런 리그 성적이었는데 아무튼 그 중에서 성격을 견인한 사람, 성격을 이끌어준 사람은 저기 질라르디노였습니다. 질라르디노는 뭐 많이들 아실 텐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스타도 하브리그 감독을 하고 있고요. 질라르디노는 2006년 월드컵 때 붙박이 주전은 아니었지만 미국전에서 한 골을 넣었고. 그때 그 세리아에서 늘 해오던 바이올린 세레머니를 월드컵에서 할 수 있게 되면서 굉장히 좀 그런 멋진 장면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고 예.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독일전인가요? 델피에로의 득점 때 명품 조연으로서 예, 패스를 주는 역할을 했었죠.
그래도 독일전은 그로소가 갑이었죠.
아, 예.
완전히 독일을 예, 좌절시키는
시를로 그로소의 2인 그 장면 예, 그런 게 있었고 아무튼 그런
하면서 이렇게 달려가지고
뭐 한 거예요? 아그 네. 얼굴을 가리면서 네. 거의 오열 오열하듯이 네. 뛰는
이러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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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그 밀란에서 이렇게 많이 뛰었었고 그런 굉장히 당대의 스타 공격수였습니다. 이번에 제노아가 세리에 B에서 2위를 하면서 승격해서 올라갔고요. 근데 올라오면서 투자를 해야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감한 투자를 몇 건을 합니다.
네.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거 마테오 레테기.
그렇죠.
예, 요 선수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네.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면 특이한 선수입니다. 뭐가 특이하냐면 이탈리아에 살아본 적도 없고 이탈리아 리그에서도 안 뛰어봤어. 네. 근데 이탈리아 대표로 그것도 이제 발탁되자마자 바로 주전으로 뛰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최근인데요. 당시 만치니 감독이 원톱이 진짜 씨가 마른 거예요. 원래 뽑던 애들이 막 부상당하고 막 이래가지고 부진하고 부상당하고 그래서 찾다가 그동안 대안으로 물색만 해놓고 있던 귀화 후보
네.
뭐 외가 쪽에 할머니인가 증조할머니인가가 이탈리아인인 마테오 레테기라는 애가 아르헨티나에서 꾸준히 잘한 것도 아니야. 한 시즌 빨짝 잘한 걸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 아르헨티나 대표팀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점할 테니까 일로 올래? 오면은 바로 뛰게 해준다. 그래서 레테기가 저는 선주의 나라에 가겠습니다.
예.
이래가지고 A매치 데이 때 다른 선수들과 달리 거꾸로 아르헨티나에서 이탈리아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그렇지.
A매치를 뛰었고요.
티그레스에서 뛰고 있었는데
네, 그때 티그레였고요. 그때 그 당시에 뭐 예선이었나 그래가지고 심지어 상대도 약하지가 않았는데 잉글랜드와 몰타 상대로 연속골을 넣었을 거예요.
네, 잉글랜드전은 사실 경기 내용은 그렇게 좋지 못했죠. 하지만은 결국 골로 증명하는 사나이죠.
네. 아무튼 그래서 유럽에서 데뷔전을 프로가 아니고 A매치로 치르는 특이한 남선수가 된 건데 두 골 넣겠다. 이러면 이제 이탈리아 축구협회의 구성대로 되는 거죠. 봐봐. 얘 잘한다. 얘 사. 이래가지고 세리에야든 뭐 다른 유럽 빅리그든 누가 사면은 이제부터 그냥 유럽 선수가 되는 거니까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생각보다 어떤 빅클럽이나 빅리그의 중위권 팀들이 잘 영입을 안 했습니다. 그 뭐 소문만 있고 뭐 인테르가 노린다더라 누가 노린다더라 소문만 있고 직접적인 입질이 잘 없었거든요.
네.
그런 틈을 타서 제노아가 천 몇백만 유로 세리아 승격팀치고는 상당히 과감한 투자를 해서 레테기를 바로 영입을 합니다. 레테기는 유럽에서의 프로 첫 경기 그게 이제 코파 이탈리아였는데
네.
3분가 하는 팀이랑 붙었거든요. 그 경기에서 굉장히 멋진 골 감각을 보여주면서 문에서 진짜 동물적인 골 감각 뭐 팔카오야? 약간 이런 느낌의 동물적인 슛을 두 개 보여주면서 두 골을 딱딱 넣었어요. 그러면서 유럽에서 그리 세리에도 두 경기 했는데 한 골 넣습니다. 유럽에서 세 경기 했는데 벌써 세 골을 넣는 굉장히 순조로운 스타트를 끊고 있습니다. 제노아의 잔류죠. 잔류 여부를 좌지우지할 가장 네. 중요한 선수 마테오 레테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선에서 지원해 선수들 주니오르 메시아스가 왔어요.
뭐 쟤는 그렇게 기대는 안 하죠.
근데 밀란에서 못한 거지. 그 전에는 강등권에서 잘했으니까 밀란으로 간 거 아닙니까?
뭐
강등권 팀 에이스 같은 거 할 수 있죠.
네. 네.
오른쪽에서 살살 드리블 치다가 왼발로 때리는 뭐 그런 류의 원 패턴이고 그 드리블이 아주 잘 통하는 게 아니라서 한계가 좀 있는 선수지만 아무튼 뭐
그래도 어쨌건 저기 있는 다른 선수들과 비교하면은 조금은 떨어진다.
아 예. 뒤에 두 명이 또 좋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아무튼 그런 선수고 주니오르 메시아스는 또 그게 유명하죠. 브라질에서 이탈리아로 건너왔는데 네. 건너온 게 축구선수로 스카우팅돼서 건너온 게 아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구 알바였나요? 그 옮기는
뭐 마트도 예, 하고 예, 뭐 이것저것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물건 옮기는 그런 일을 한 거죠.
축구 선수로 온 게 아니고 그냥 예. 그런 알바해서 먹고 살려고.
그러면서 이제 동네에서 축구하다가 예. 픽업돼가지고
5분가부터 시작해서 예. 어? 너 잘하는데? 어? 여기서도 잘하는데? 이러면서 1부까지 올라왔던
그냥 아 브라질에는 축구 잘할 거야 하면서 데려와서 썼다가 서서히 예. 예 올라간 케이스죠.
진짜 약간 믿기 힘든 예. 그런 스토리의 주인공이고 그래서 밀란까지 가서 스토리가 완성되나 싶었는데 밀란에서 잘하진 못해서 이번에 방출이 됐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처음 막 등장했을 때 막 골 넣고 막 이러면서 AC 밀란의 메시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네. 심지어 메시 아스 네. 네. 그런 점이 있었죠. 아무튼 근데 이번에는 도트가 됐지만 이 팀에선 부활하길 또 바라보고요. 다음에 루슬란 말루프스키 루슬란 말루프스키가 왔는데 그렇죠? 이 선수가 아틀란타에서 고점인 시즌에는 네. 8골 12도움을 했어요.
그렇죠.
네, 공격 포인트 20개를 했던 미드필더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말루프스키가 이제 뭐 토트넘 이적설에
싫어하는 스타일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제가 네. 안 된다라고 했죠.
안 된다.
예, 와봤자 별로 도움 안 된다. 예, 그렇게 얘기들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이게 토트넘이냐 아니면 이제 제노아냐에 따른 거죠. 예, 제노아 같은 팀에는 딱 좋죠. 예, 킥력 좋고 예, 그러니까 딱 밀어주면은 혼자서 어떻게든 골이든 도움이든 올릴 수 있는 유형이니까 그 능력은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예, 다른 능력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 예.
그러니까 미드필더지만 팀을 운영한다거나 이런 쪽은 좀 약하고요. 예. 그 주위에서 보여줄 때 상황을 세팅해주면, 그러니까 약간 2선 정도에서 왼발로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팀이라면 슛이든 패스든 많은 스탯을 양산할 수 있는 그런 선수인데 왼발로
약간 어떤 의미에서 마렉민탈 조금 떠오른다라고 할 수도 있죠.
오 옛날 얘기네요.
네. 네. 분데스리가 득점왕도 했었던
마렉민탈이 거고.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마렉민탈이 말리노프스키보다는 조금 더 이제 그 침투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게 더 좋죠. 그러니까 더 많은 골을 넣긴 한데 어쨌건간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주변에서 세팅해줘서 주면은 마무리 짓는 유형이라는 부분은 비슷한 거죠.
그래서 말리노프스키 상당히 고점이 높았던 아탈란타의 가스페리니 감독이 귀신같이 써먹었던 하지만 결국에는 다른 애들 영입하다 보니까 밀려서 마르세유로 임대를 갔는데 마르세유에 진출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쪽으로 완전 이적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제노아 쪽으로 오게 됐고요. 다음에 아론 마르틴 얘는 여기 왜 온 거예요? 아세요?
계약 만료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더 높은 팀을 갈 수 있는 애 아니야? 지난 시즌에 5-3인가 했던데?
그 지난 시즌 그 상당히 킥이 또 터지면서 네. 근데 아론 마르틴이 그건 있어요. 좀 쓰기가 까다로운 선수인 부분이 있어요.
아 그래요? 약점이 확실한가요?
그 수비력이 좀
수비력이 많이 떨어진다.
예,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대신 잘 써먹으면은 사실 그가 마인츠도 얘를 잘 써먹을 때는 얘가 굉장히 그가 시즌별로 되게 커요 편차가. 그런 케이스인데 지난 시즌은 좋았던 시즌이거든요. 그 데뷔 시즌에 굉장히 좋았었고 하지만 또 이제 얘를 쓰기 까다로울 때는 완전히 또 쓰기가 너무 힘든 그런 유형이긴 해요.
그렇군요.
예. 너무 킥에 좀 뭐랄까 다운그레이드 아닐리뇨?
아하. 예. 그럴싸하네요. 네. 아무튼 지난 시즌에 그 황인범 아 황인범 그래. 자꾸 채팅에서 황인범 얘기해가지고
황인범
이재성 선수와 함께 마인츠 공호에서 한때 팀이 굉장히 잘 나갔을 때 예. 한 축을 맡았던 선수고
그렇죠.
득점력이 약간 있고 또 어시스트력도 있는 그런 윙백이고요.
거기다가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카시가 더 잘해서 아론 마르틴보다
그러니까 팀에선 필요 없었다. 예. 굳이
약간 좀 그러니까 카시는 물론 카시는 모든 포지션을 다 볼 수 있거든요. 네네. 수비 쪽에 그러니까 센터백도 그쵸. 보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오른쪽 윙백도 세워서 뛸 수 있는 그런 선수긴 해서 저는 그냥 아론 마르틴 남기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건 뭐 그냥 재계약을 안 한 거죠.
제 기억에 아론 마르틴의 그 어시스트 중에 하나는 이지성의 헤딩골이었던 걸로 기억을 맞아요. 하는데 뭐 그렇게 예. 호흡을 맞췄던 적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노아가 세리아 승격팀 치고는 진짜 영입을 굉장히 화려하게 했습니다.
예.
보면 이미 분데스리가의 하위권 아니고 한 중위권 정도 팀에 그래도 준준으로 뛰었던 윙백이 왔죠.
아 주전급이었죠. 네. 그러니까 왜냐면 그래도 더 오랜 기간 아론 마르틴이 주전으로 계속 뛰고 있다가 카시로 바뀌었는데 카시가 더 잘한 거가 된 거거든요.
주전급 윙백이 왔죠. 네. 주니어 루베시아스 밀란 갔던 선수 왔죠. 말리노우스키 아틀란타 갔던 선수가 왔죠. 마테오 레테기 뭐 이제 다른 선수들 복귀하면은 그 정도 입지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잠깐이나마 이탈리아 대표팀 주전 공격수였던 애가 왔고 네. 굉장히 좀 특이한 영입들을 많이 해서 기대를 해보셔도 될 그런 시즌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저 채팅에 레티기만 해도 1600만 유로네요. 돈 많이 썼네 하시는데 그렇죠. 세리아 강등 승격팀이 이렇게 많이 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합쳐서 막 5유로, 500만 유로 이런 많이 쓰고 이런 시즌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세리아까지 해봤습니다. 자, 저희가 세리아 얘기를 하는 동안 채팅창에서는 계속 황희범 소트넘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 얘기는 2부 마지막에 붙여서 쫙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1부를 마무리하고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